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토록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깨어 있어서 그 대환란의 날들을 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느 한순간도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로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고 시험과 역경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보았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지어다. 자기의 집으로부터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자기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명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증한 것, 부델위그마 이 단어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 혐오감을 일으키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혐오감을 갖게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동성애, 인신제사,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 흠 있는 재물, 마술이나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행했던 행음,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이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부정한 자들 혹은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사악하기에 그지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높임을 받는 이런 자들을 지칭할 때 이 부델비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 못할 곳이란 거룩한 곳이라고 마태복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BC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서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바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 제우스 올림푸스의 상을 세우고 성경이 부정하다고 명한 돼지의 그 피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린 참남한 짓을 자행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그때처럼 그렇게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AD 41년경 칼리큘라 로마의 황제나 유대의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저질러졌다고 보기도 하고 AD 70년 로마의 티토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터 위에다가 로마의 군기를 꽂고 황제의 초상을 세우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궁극의 종말에 대해 출연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순환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종말론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 것을 보거든에서 서 있는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말은 주님이 인용하신 다니엘서의 예언을 읽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일과 종말의 날에 대한 대비도 결국 성령께서 깨어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종말을 준비시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개인적 종말, 죽음, 그리고 우주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언제나 그리워하는 그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목사가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지금 깨어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도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깨어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닥치게 될 때 유대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쳐야 된다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환난이 닥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위치에 있는 지리적으로 요새에 가까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아주 안전한 피난처라고 항상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날이 이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긴 모든 곳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쳐야 된다. 유대의 산지에는 동굴들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산으로 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들이 완전하게 소탕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산지에는 수천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동굴을 다 파괴하지 않는 한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8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베르야 지방의 벳산 남동쪽 요단 계곡에 위치한 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으로 다 피신을 해서 2년 뒤에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그들은 그곳으로 피한 그들은 참변을 면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환난을 당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도망을 치는 일 또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에 대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될 일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국가가 강제로 주교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왕권과 국가교회 체제에 저항했기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산과 들로 떠돌아다니면서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감시와 습격을 피해서 보초를 세워두고 발각이 되면 도망을 치고 안전한 곳에 이르면 다시 괴짜같이 생긴 강대상을 세워두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냈습니다. 언약도의 이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숲속 동굴이나 외딴 오두막, 농가의 헛간 등에 숨기도 했고 협곡이나 스코틀랜드의 고원지대의 험악한 산악지대를 주요 피난처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발각이 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장소를 이동해야 됐는데 목사들은 야음을 틈타서 몰래 이동을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밤에 피신을 하곤 했습니다. 언약도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을 빌려서 이것을 교묘하게 모임 장소와 시간으로 전달을 하고 양치와 양의 이 비유를 암호로 써서 목사와 성도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때로 무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1680년 가장 극심한 박해기 때에 결국 수많은 언약도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도망을 쳐서라도 신앙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언약도들은 그러나 결국 체포가 되게 되면 그들은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교적 신앙으로 명예스럽게 최후를 맞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언약도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렉산더 패던 목사는 항상 회색 망토를 입고 이것도 회색인가요? 네.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정체를 숨기고 곳곳에서 신출귀몰하게 나타나서 설교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도망을 하면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한 옥상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위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혹은 위기의 순간에 그 위에 올라가서 없는 것처럼 은신하는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이 닥치게 되면 지붕 위에서 내려가거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여유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화급히 대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환난이 닥치게 되면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될 것이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다른 일 때문에 지체하거나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긴박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환난이 들이닥친다고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붕에서 다시 내려올 시간도 없이 잠깐만 집으로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올 시간도 없이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 겉옷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의 때에 매우 긴박하게 돌아갈 상황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일교차가 큽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농부들이 집과 떨어진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겉옷을 이렇게 벗어두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낮 동안에는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두었다가 일이 끝나고 해가 지고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 그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벗어둔 겉옷도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란이 도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오직 목숨을 보존하는 일에만 몰두해야 되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지는 이 심판이 시작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천사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주님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경고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네.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지만 핵폭탄이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5분 이내에 지하 5층 이하로 대피하지 못하면 피폭을 당합니다. 5분입니다. 5분. 사이렌이 딱 울리고 5분 안에 지하 5층 이하로 대피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목숨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장 피신해야 합니다. 핍박과 환란의 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도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의 악기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고 그걸 챙기기 위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깨어있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임하는 날에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설마 하는 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있는 삶에 젖어있다면 주님이 경고하신 그 환란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피할 산과 바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배에 부디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도록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환란 날에 살아남게 될 진정한 성도들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성령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처럼 영적으로 긴장한 가운데서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환란의 날의 비극적인 상황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멸망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을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될 자들 가운데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있는데 특별히 주님은 그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삭의 몸이든지 젖 먹이 아기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이러한 처지의 여인들이 민족적 재난이나 심판을 예고하는 구절들 속에 종종 등장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더 고조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5절을 보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이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하사일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뵌 부녀를 가르리라. 배를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44장 7절에는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오래된 기록을 보면 성내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과 여인들만 예루살렘 성 안에 남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여인들이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여인의 수태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었지만 재앙의 날, 환란의 날만큼은 이 축복스러운 여인들에게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축복스러운 모든 가치들조차도 모두 재앙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 두려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예배당에서 보는 어린 영혼들 그저 이뻐하실 것만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피난을 가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하천이 불어나서 길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급강하는 기온으로 인해서 산이나 광야에서 추위를 견뎌야 되는 피난하는 길이 매우 힘든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러한 환란이 겨울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환란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그 다음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혹독한 계절이나 혹은 가장 경건해야 될 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 같은 환란이 시작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든 환란의 날은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시각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혼여행을 가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의 소원이 마침내 성취되는 그날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즐겁게 여행하던 중에, 아이를 낳던 중에 주의 오시는 날을, 대환란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깊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설마 주님이 지금 오시랴, 지금 큰 환란이 내게 임하랴 하던 그때에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죄인들이 그날에 허다할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던 어느 날 그렇게 대환란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19절에는 마침내 임하게 된 환란의 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환란의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란의 날의 고통과 괴로움은 전무후무한 것이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날을 감당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될 것이고, 멀게는 종말의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깨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의 날이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대환란의 날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의 날이 우리의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일찍 부름을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요 사이에 이렇게 한 분, 두 분 부름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 다니엘서 12장 1절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은 우리가 돈을 얼마를 써서라도 도망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자 할 때, 오늘까지 우리가 누리던 자유와 풍요와 번영과 육신의 안위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결별하는 날이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정확하게 갈라지게 될 날입니다.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환란의 때는 이제 주님을 배우게 될 그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모든 환란의 날들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날은 큰 두려움과 공포와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종말의 한 예표에 지나지 않다면 마침내 그 환난의 종국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네 마리의 말들의 대재앙이 시작될 때 이 온 세계를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중 여러분, 그날이 임하기 전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무엇이며 참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 그토록 여러분에게 수없이 전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셔야 하고 그것을 위해 더 진지하게 주님을 신앙하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를 부디 속히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아무도 구원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택하신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그가 그날들을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실 터인데 만약에 그 정하신 대로 그 모든 환난을 부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온 유대를 파괴시킬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온 유대를 파괴시킬 때 로마의 군대는 새로운 왕조 플라비안 왕조의 설립을 이유로 갑자기 급격하게 퇴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환난을 그렇게 단축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혹독한 고통의 날들을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기로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 대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임을 당하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사망의 영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고통스러운 죄값을 다 갚게 하지 않으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시는 은혜로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저지른 죄보다 언제나 매를 적게 때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죄만큼 벌하지 않고 그보다 적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지 모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처분은 우리의 죄대로가 아니라 그것에서 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워할 수 없는 결코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고통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감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더 약한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 이런 특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상에서. 부디 다른 것으로 인해 분주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시대 가운데서 거두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성도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보라 저기에 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들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기사들을 베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은 그 사람의 미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극에 달하게 될 때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저기 오셨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허다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런 말을.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표적과 기사를 사용한다. 대환란과 더불어서 주의 재림의 직전에는 최대의 미혹이 일어날 터인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 징조와 표시, 전조 등의 뜻을 가진 이적 세메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등의 뜻을 가리키는 기사, 데라카 전부 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가리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능력, 초자연적인 현상, 병을 고치는, 즉시 병을 치유하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자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도 남을 정도로 이 이적과 기사의 능력은 아주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 기사, 신유 이런 것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요. 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을 그가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아류들이 있죠. 지금도 병 고친다고 하고 뭐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하는 이런 가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유혹에, 미혹에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교리에 그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무지한 자들이 모두 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안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 없이 대충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이 결국 배도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라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자들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갈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조차도 미혹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력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택함을 입은 자조차도 미혹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능력을 적그리스도가 발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궁극의 승리를 믿는다면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충분히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트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유기된 자들을 택자들 안에서 걸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더 선명하게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이 같은 대혼란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진리와 참 구원의 뿌리 내린 성도만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오늘도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을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미리 말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가라 라는 말은 5절과 9절에서도 계속 강조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자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제자들의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해줄 만큼 이 일은 중요하고 반드시 대비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 날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하는 관심도 없지만 오직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 환란의 날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날을 준비해야만 되는 남다른 사명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겠죠. 뭐 돈 있는 사람들 같으면. 미국에는 Doomsday, 재앙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마당이나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땅속 깊이 핵폭탄을 견딜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몇 달치 식량을 준비해 둔 채로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언제 재앙이 닥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재앙이 임한다.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이 세상의 끝을, 물론 정확히 몇 월 몇일, 우린 이것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적어도 이 세상의 끝을, 그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것만큼이나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예언을 아는 자들답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한가로이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물건을 장만하고 자기가 아끼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날을 안다면,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이도 저도 뭐 아무것도 없고, 네, 절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나는 그냥 끝났어, 그러면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다 집어치우고 아마 교회 오셔서든 여러분 집에서 다 같이 가족들이 무릎 꿇고, 네, 기도하면서 이제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무슨 재난 영화에서 보듯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같이 되어질 모든 일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을 언제나 생각하고 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 궁극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일을 그렇게 힘들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날들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채비를 하는 일에, 먼 여행을 떠날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위한 채비를 차곡차곡 가방에다가 하듯이 그 채비를 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 해가, 여러분 중에 내일 해가 뜰 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 내일 해가 안 뜰지도 몰라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해가 다시 뜰 것을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확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대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명백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환란과 핍박의 시간들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행복이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집을 장만하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에 대한 모든 설계가 일장춘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재앙 같은 날들은 어느 날 아무런 준비 없는 당신에게 마침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평화로운 때에 부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성령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주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다가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진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배울 준비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주의 영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그 아니라고 나태한 게으른 마음,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환난의 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